저희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다 살펴봤는데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못지않게 2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이 성경의 예언의 그 내용의 골격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실이 다니엘서 2장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1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그 궁정에서 일하게 되는 훈련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알게 됐죠. 성도님은 어떤 다니엘을 지금까지 알게 되셨습니까? 다니엘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혹시 그냥 어린 소년 얘기만 자꾸만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러나 우리 1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니엘에 관한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용기와 지혜의 사람임을 알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택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신앙 인격 과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월등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용기와 지혜를 지녔는데, 그것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용기와 지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 무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니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2장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다니엘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그 왕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 단지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자면 포로 출신이에요. 보통 우리 배경을 보잖아요. 다니엘 포로야. 포로였어.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면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특심을 지닌 자라는 정도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그 마음을 지닌 젊은 사람이지.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왕을 비롯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로 보게끔 하시는 그 일이 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꿈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꿈은 무엇입니까? 자면서 보는 거죠. 근데 환상도 아시죠? 꿈과 환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꿈은 자면서 보고 환상은 낮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상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환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은 그저 여느 다른 꿈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 것을 알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 하나님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 대한 전개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꿈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상황에 놓였어요. 꿈 때문에 죽을 상황에 사람들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꿈을 꿨거든요. 그런 꿈을 꿨는데 왕이 이제 거기에 그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지혜자들은 누구를 의미했냐면 왕 곁에 있으면서 모든 지혜와 결정에 조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성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도 점성술이라고 하지만은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천체를 연구를 하는 과학적인 그런 측면도 있었던 그와 같은 지식,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점을 보고 하는 마술, 주술 같은 것도 능통한 그런 자들이었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했던 지혜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띵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뭐 보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이 제국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게 현명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 강하게 제국이 서는 일이 뭔가, 이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참모들이었죠. 그런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이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왕이 대노했고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꿈을 자기가 꿔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꿈은 안 좋은 꿈이겠죠. 그 이유가 우리가 1절부터 볼 때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꿈꾸면서 아유 꿈꿔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시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서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새로운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시는 말씀 속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니엘 때도 그랬고 뭔가 전환기 속에서 사도행전에도 그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뭐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성령이 막으시기도 했고 또 꿈을 꾸면서 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을 보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완성은 이미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꿈을 꿨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은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답답함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꿈을 꾸셨는데 와, 그런 꿈을 꿔가지고 꿈꾸고 났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뭐 그런 경험들 간혹 가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장의 뒷부분에는 왕의 꿈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거는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장래에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마음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으로서. 그 이유가 당시 그가 보던 세계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 정세에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무너졌어요. 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던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도 장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중에 자기의 제국 바벨론이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주변의 상황을 볼 때 그가 경험할 장래에는 어떤 변수를 안고 있을까? 왕으로서 언제나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꿈을 꿨는데 너무도 무시무시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 전체가 기억이 안 나요. 파편적으로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편 하나하나도 너무도 크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나지 전체가 도무지 잡히지를 않는 꿈이었고, 그 때문에 왕은 괴로웠던 겁니다. 괴로웠지만 왕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바벨론에 이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당히 신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 이 왕궁에 있었던 이 지혜자들, 뭐 주술사, 점성가, 마술사들이 가장 자랑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꿈 맞추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맞췄어요.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 별을 보고 말도 그들은 하고, 또 꿈을 말하면 꿈이 담은 그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을 꾼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말해주는 정도까지 그 당시에 나갔어요. 그게 당시 바벨론 문화의 한 특징이었고, 드림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그 영어 이름이 아니죠. 뭐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꾸는 그 꿈, 여러 종류의 꿈이 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 오랫동안 모은 그런 자료들이 다 수집이 되어 있고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꿈 종류대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이에 어떤 꿈을 꿨다, 그 뭐 이런 그런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있는 그런 상태의 꿈을 꿨다, 어떤 종류의 꿈이다, 뭐 짐승을 보면서 꾸는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꿈을 냈냐, 어떤 그렇게 또 결론을 내려놨냐면, 이런 꿈을 꾼 사람을 추적해보니 이 사람의 장래가 이렇게 되었더라까지 있는 거예요. 요즘을 얘기하면 장기 연구라 그러죠. 란지튜디널 한 그런 스터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했던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꿈 내용만 얘기하면은 아하, 그러고선 자기들의 드림북을, 그 자료를, 소위 얘기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꺼집어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죠. 뭐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꿈 해석보다는 프로이드의 꿈이 더 익숙하죠. 프로이드의 꿈 해석.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꿈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놨죠. 그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사람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 여러 가지 뭐 성적인 그런 일들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일들이라든지 그런 경험의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꿈꾸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장례를 맞추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현명한 자들이었어요. 현자였습니다. 가장 지식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꿈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신났죠. 왕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가 온 셈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 12절처럼 왕이 노바엘드바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4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고 너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꿈의 내용도 말해놓으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해주는 건데 꿈의 내용을 말하라니까 이거 지금 겪어보지 않은 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일을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지식층의 모든 어떤 그런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지금 왕이 해결해내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죠.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 방법밖에 없는데 자꾸만 왕은 꿈까지 그 내용까지 얘기하라고 하니까는 이 지금 지혜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꿈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꿈을. 이 세상에서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한계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리고 그들이 집대성해 놓은 지식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지성이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학문과 그 모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8절 왕이 호령하잖아요.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너희들 지혜자라고 하고 다 그렇게 아는 척 했는데 시간만 벌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다 가짜였어. 지금 이 결론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뭔가 신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접해가지고 뭔가 나의 인생과 우리 제국이 갈 길을 말해 줄 수 있다고 했지? 다 거짓이야. 결론을 지금 그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여야 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해라. 꿈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꿈을 그 내용을 말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해몽도 너희들이 할 텐데 그냥 해몽만 할 생각하지 마. 꿈부터 말해봐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점성가들이 10절 왕에게 아뢰죠.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 평소 점성가들과 이 지혜자들이 당대 그들처럼 박식하고 세상 이치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없다고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자기 꿈 문제를 말했는데 두 손을 들여버려요. 그들이 한 말 중에 딱 하나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읽은 그 11절이에요. 이거 사람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신이 아닌 이상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이 함부로 터치할 수 없어요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아시죠?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박식하다고 해도 아무리 최첨단의 어떤 기술과 발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역, 영에 속한 일들을 그냥 해석하고 분별해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나 지금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서 있는 이 점성가들이 고백하는 말이나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이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고 말한 것도 아니죠. 하여간에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은 오직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은 진심으로 이와 같은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꿈책을 펼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 최고 지식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도 영에 속한 것들을 배워가는 겸손함과 영적인 삶의 소중함을 꼭 간직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의 모든 지식, 지혜, 신령함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최선껏 대우했습니다. 최선껏 공급했어요. 그래야 제국이 강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두 거짓말이고 그들이 섬긴다는 신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도 두렵지 않고 지혜자들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말한 게 그것이죠. 너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고 너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을 그래서 하지 않으면 토막 내겠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토막살인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찟한데 토막이 날 것이고 쓰레기 더미가 될 거라 그랬어요. 이 쓰레기 더미는 다른 말로 해서 뒷간이에요. 예, 뒷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죽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불쾌한 것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출중한 사람들이요. 가장 인정받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근데 그들을 기억하면 불쾌한 존재가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아주 저주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고요. 결국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13절에 보니까 명령이 공포되니 죽이라는 명령이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그래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 사형자 명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로니아 그 궁정에서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지혜자로서 등록이 됐습니다만 시니어 지혜자들과 같이 느부갓네살 바로 앞에서 섬기고 있지는 않았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지혜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혜자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들도 사형자 명단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지체 없이 처형을 하기 위해 나온 자를 만나요. 왕의 14절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이 아리옥이라는 이름 자체도 처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감정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예, 뭐 죽여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도륙해버리는 그러한 분위기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아리옥이 왔을 때 그 아리옥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의 신을 본 듯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당장 와가지고 딱 앞에 서면은 어떻겠어요? 살려주세요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억울합니다. 아니면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럴 텐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당황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다니엘은 오히려 침착하게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때에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경험을 합니까? 물론 이렇게 불확실한 때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각 세대마다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이 팬데믹 같은 거는 스페니쉬 플루 같은 게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마다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확실한 때, 지금 우리도 그런 불확실한 때에 살고 있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도록 빚어가시는 그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또한 우리가 무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첫 번째,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명심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옥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워낙 배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의 심령을 관통하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 저와 성도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 통치하고 계심을 명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 있음을 명심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든 상황 속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크게 보일 때, 아리옥이 크게 다가올 때 아리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년도는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닥치면 사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장래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장래를 바라보실 때 꼭 이와 같은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일상생활의 정황은 누구 아래에 통치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할 때, 이렇게 인정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연관된 사람과 상황들 속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리오과의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리오는 그냥 집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가가서, 물론 다니엘이 보면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슬기로운 매너 때문에 아리옥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아리옥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리옥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일을 설명해 주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한 진노하는 왕에게 이제 나아가죠. 16절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죠.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진노하고 있었던 왕이에요. 지혜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지혜자 중에 하나요. 다니엘이 이렇게 왔을 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뭐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그 왕의 마음도 누가 붙들었을까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즉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시간 달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시간도 달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들어주는 그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배우 있어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명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관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참으로 언서튼한 그런 시대를 만나고 살아갈 텐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가 또한 믿고 사는 모습을 또 모델로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달라고 한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일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두 번째로 위기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7절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어려울 때 위기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누가 될까요? 이렇듯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18절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들은 죽더라도 우리는 살도록 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 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4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숙여야 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의 영달만을 아니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언제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시고 섬기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을 지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자.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 보면 뭐 간구하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절정에 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정말 모든 걸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다 모든 걸 걸어. 모든 걸 기도해 걸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걸었죠. 위기의 절정에 있었던 그 우리가 신약성경에 기록을 봐도요. 또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위기의 절정에 있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요. 사도행전 12장인가요? 예, 갇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의 매뉴얼을 찾기보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세상의 매뉴얼을 뒤적이는 그 모습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도 중에 찾고 의지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진행이 돼요. 그리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다. 그리고 칭찬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점에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입니다. 기도는 신비로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장래를 예측하죠. 장래를 예측해요. 뭐 예측하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금까지 있던 그 배경에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예측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예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래의 확실한 모습을 이미 아세요. 장래 모습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연결선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그렇게 하셨듯이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렵고 분주하고 바쁘고 답답해서 세상 매뉴얼을 급하게 돌리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겸손함입니다. 기도는 겸손함이란 바탕을 요구해요. 다니엘은 그런 겸손함을 보여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런 겸손함이었는지. 다니엘은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냐면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막강하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1장에 17절이었죠.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은사 받았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일을 보십니까? 친구들에게 자비하심을 간구하자 하잖아요. 은사가 있으니까 자, 한번 좀 생각해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은사를 받았지만 그가 은사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았어요. 기도의 무릎을 그래서 꿇었어요. 그의 심령에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점성가들처럼 하늘 별을 살피거나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동향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간구하자 그러고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19절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자,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즉시 친구들과 함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왕궁으로 향해서 알게 된 것을 선포하니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한 다음에 뭐죠?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가 서둘러서 한 일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서두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자연스럽게 충동적으로 끌리는 일들을 내려놓고 영광과 비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경배드립니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 바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일이 안 되면 아 왜요 하나님 이러죠. 일이 잘 되면 아 할렐루야 한마디 한 다음에 제가 좀 바쁘거든요 하나님. 자 빨리빨리 일 좀 진행하고요. 다니엘은 모든 순간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으시길 사모하는 마음을 지녔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빚어가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거 이제 됐네요, 그러고선 바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는 그 일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다니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외 없이 모두 다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려가도록 목숨까지 주셨던 거예요. 이 시대의 요청은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얽매이기 쉬운 그런 무거운짐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 생각보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이 불확실한 때 가장 확실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